Perfect Storm이라는 말이 있죠. 직역하면 완벽한 폭풍이란 뜻이지만 사실 이 말은 악재를 거듭하는 상황을 뜻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처럼 발생하지 않는 희귀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서 극적인 결과를 낳을 때 Perfect Storm이라고 말합니다. 냉철한 수학적 지성의 소유자 필리어스 포그는 오차까지 고려한 정확한 계산 끝에 80일 동안 세계를 일주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하인과 함께 세계 여행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황당무계한 변수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타나기 시작하죠. 2만 파운드가 걸려있는 이 중대한 여행을 오로지 망치기 위해서 생기는 것 같은 이 변수들은 과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드라마틱한 결과를 선사합니다. 선사한다고요? 네. 재앙이 될 줄 알았던 사건 사고들은 포그 일행에게 유쾌한 후일담과 훈훈한 미담 사례를 안겨주거든요. 포그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것들이 쌓이다 보면 최상의 것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요. 책을 통해 즐기는 가상의 세계여행, 줄 베르네 80일간의 세계일주와 함께하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입니다. 11월 11일 금요일, 오늘로써 여행 닷새째군요.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아, 케일린.
네.
악재가 쌓여서 뭐 때 아닌 횡재가 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특별히 없는데요. 그런 없으면... 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곧 네. 일어나겠네요.
정말요?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글쎄요. 뭐 꼭 악재가 생긴다면 그게 횡재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그 악재가 과거에 있었으면 괜찮은데 앞으로 일어나라고 바라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싫습니다. 이승열 씨는
저도 별로 없어요.
우린 참 평범하게 살아가네요. 네. 네. Perfect storm 하면 the worst case scenario, 최악의 시나리오와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필리어스 포그 같은 인물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결국 최상의 시나리오를 만드는 힘이 있나 봐요.
실제로 작가 줄 베르니 이 작품에서 이상적으로 내세운 초인, 영웅상, 이 필리어스 포그라고 하는군요. 앞으로 더 느끼시겠지만 완벽해도 너무 완벽해서 괴짜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요.
냉정하고 까다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매력적인 휴머니스트인 그의 매력이 오늘부터 슬슬 발동하기 시작하죠.
필리어스 포그의 매력을 찾아서 떠나보죠. 오늘도 월드뮤직 스페셜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선물이 하나 더 있죠.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감상 게시판에 감상문 올려주시면 도서출판 열림원에서 80일간의 세계일주 번역서를 드립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home.ebs.co.kr/inglet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inglet ENGLIT 모두 열려 있으니까요. 사연 메시지 보내주세요. 또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 메뉴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백의 Sex Laws, 오늘 여행의 첫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이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냉정하고 까다롭지만 의심할 바 없는 최고의 영국 시인사 필리어스 포그는 자신의 클럽 친구들과 기상천외한 내기를 합니다. 바로 80일 동안 세계를 일주한다는 것이죠. 무려 2만 파운드가 걸린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그는 하인 바스팔트와 바로 세계 여행에 나섭니다. 그 즈음 런던에서 은행 털이 사건이 터집니다. 형사 픽스는 범인을 찾다가 파그가 갑자기 런던을 떠난 것을 알고 그가 범인이라고 확신을 하죠. 그래서 이집트 수에즈에서부터 파그 일행에게 접근합니다. 여행객으로 위장해서 파스팔트와 친해진 픽스는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그들의 여행을 방해합니다. 픽스 말고도 많은 사건이 일어나 그들의 여행에 차질이 생기죠. 가령 인도 반도 철도가 완공 전이라 기차에서 내려서 현지 안내인이 모는 코끼리를 타고 정글을 지나게 된 것이 그렇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정글을 뚫고 지나가던 일행은 이상한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인도 브라만 승려들의 행렬이었죠.
A procession of Brahmins is coming this way. We must prevent their seeing us if possible.
The guide unloosed the elephant and led him into a thicket, at the same time asking the travelers not to stir. He held himself ready to bestride the animal at a moment's notice, should flight become necessary. But he evidently thought that the procession of the faithful would pass without perceiving them amid the thick foliage, in which they were wholly concealed. The discordant tones of the voices and instruments drew nearer, and now droning songs mingled with the sound of the tambourines and cymbals. The head of the procession soon appeared beneath the trees, 100 paces away, and the strange figures who performed the religious ceremony were easily distinguished through the branches. First came the priests, with mitres on their heads, and clothed in long lace robes. They were surrounded by men, women, and children, who sang a kind of lugubrious psalm, interrupted at regular intervals by the tambourines and cymbals, while behind them was drawn a car with large wheels, the spokes of which represented serpents entwined with each other. Upon the car, which was drawn by 4 richly caparisoned zebus, stood a hideous statue with 4 arms, the body colored a dull red, with haggard eyes, disheveled hair, protruding tongue, and lips tinted with betel. It stood upright upon the figure of a prostrate and heedless giant. Sir Francis, recognizing the statue, whispered,
"The goddess Kali, the goddess of love and death."
"Of death, perhaps, but of love, that ugly old hag, never."
The Parsi made a motion to keep silence.
"브라만 승려 행렬이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세요."
파르시 안내인이 포그 일행에게 경고했다. 그리고는 코끼리의 밧줄을 풀어 잔목림 속으로 끌고 갔다. 포그 일행도 숲속에 숨었다. 멀리서 들리던 불협 화음이 점점 더 가까워졌다. 사람 목소리와 악기 소리가 뒤섞인 소리였다. 이윽고 포그 일행이 숨은 곳에서 50m쯤 떨어진 나무 아래로 행렬의 선두가 보이기 시작했다. 높은 모자를 쓰고 술을 놓은 도포 차림의 승려들이 선두에 서서 장례식에서 부르는 만가를 부르고 있었다. 화려하게 치장한 등불소가 이끄는 수레가 뒤따랐다. 수레 위에는 소름 끼치는 신상이 있었다. 4개의 팔, 새빨간 몸, 광기 어린 눈, 헝클어진 머리, 축 늘어진 혀, 적갈색 입술, 거기에 목에 해골 화환을 걸고 목이 잘린 채 엎드려 있는 거인을 딛고 서 있었다. 프란시스 크로마틱 형이 그 신상을 알아보았다.
"칼리, 사랑과 죽음의 여신."
파스팔트가 놀라서 소리쳤다. "죽음의 여신은 그렇다 쳐도 사랑의 여신이라니 저게요? 말도 안 돼요, 저 늙은 마녀가." 바르시가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해 보였다.
A group of old fakirs were capering and making wild ado round the statue. These were striped with ochre and covered with cuts, whence their blood issued drop by drop. Stupid fanatics, who in the great Indian ceremonies still throw themselves under the wheels of Jaggernaut. Some Brahmins, clad in all the sumptuousness of Oriental apparel, and leading a woman who faltered at every step, followed. This woman was young, and as far as a European. Her head and neck, shoulders, ears, arms, hands and toes were loaded down with jewels and gems, with bracelets, earrings, and rings, while a tunic bordered with gold and covered with a light muslin robe betrayed the outline of her form. The guards who followed the young woman presented a violent contrast to her. Armed as they were with naked sabers, hanging at their waists, and long demisoned pistols, and bearing a corpse on a palanquin. It was the body of an old man, gorgeously arrayed in the habiliments of a Raja, wearing, as in life, a turban embroidered with pearls, a robe of tissue of silk and gold, a scarf of cashmere sewed with diamonds, and the magnificent weapons of a Hindu prince. Next came the musicians, and a rear guard of capering fakirs, whose cries sometimes drowned the noise of the instruments. These closed the procession. Sir Francis watched the procession with a sad countenance, and turning to the guide said, "Asute."
늙은 힌두교 행자들이 칼리 여신상을 에워싸고 펄쩍펄쩍 뛰고 경련이 난 것처럼 몸을 뒤틀어댔다. 황토색 줄무늬로 몸을 장식한 그들의 몸은 온통 십자 모양의 칼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자국에서 피가 방울방울 배어 나오고 있었다. 힌두교 의식 때 아직도 크리슈나 신상의 수레바퀴 밑에 몸을 던지는 어리석은 신자들이었다. 그리고 호화로운 차림새 브라만 승려들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여자를 질질 끌고 나왔다. 여자는 젊고 새하얀 피부에 값비싼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고 금실 망사 옷에 모슬린 베일을 걸친 차림이었다. 그리고 서슬퍼런 호위병들이 여자의 뒤를 따랐다. 그들은 시체를 실은 가마를 메고 있었다. 그것은 인도의 전제 군주의 시체였다. 금과 은과 다이아몬드로 뒤덮인 가마와 함께 악사와 광신도들이 요란하게 연주를 하고 노래하는 것을 보던 크로마티 경이 입을 열었다. 사티로군.
Phileas Fogg had heard what Sir Francis said, and as soon as the procession had disappeared, asked,
"What is a suttee?"
"A suttee," returned the general, "is a human sacrifice, but a voluntary one. The woman you have just seen will be burned tomorrow at the dawn of day."
"Oh, these scoundrels!"
cried Passepartout, who could not repress his indignation.
"And the corpse?"
asked Mr. Fogg.
"Is that of the prince, her husband?" said the guide. "An independent Raja of Bundelkund?"
"Is it possible?"
resumed Phileas Fogg, his voice betraying not the least emotion.
"That these barbarous customs still exist in India, and that the English have been unable to put a stop to them?"
"These sacrifices do not occur in the larger portion of India," replied Sir Francis. "But we have no power over these savage territories, and especially here in Bundelkund. The whole district north of the Vindhyas is the theater of incessant murders and pillage.
The poor wretch, exclaimed Passepartout. To be burned alive.
Yes, returned Sir Francis. Burned alive. And if she were not, you cannot conceive what treatment she would be obliged to submit to from her relatives. They would shave off her head, feed her on a scanty allowance of rice, treat her with contempt. She would be looked upon as an unclean creature, and would die in some corner like a scurvy dog. The prospect of so frightful an existence drives these poor creatures to the sacrifice much more than love or religious fanaticism. Sometimes, however, the sacrifice is really voluntary, and it requires the active interference of the government to prevent it. Several years ago, when I was living at Bombay, a young widow asked permission of the governor to be burned along with her husband's body. But, as you may imagine, he refused. The woman left the town, took refuge with an independent Raja, and there carried out her self-devoted purpose. While Sir Francis was speaking, the guide shook his head several times and now said, "The sacrifice which will take place tomorrow at dawn is not a voluntary one."
"How do you know? Everybody knows about this affair in Bundelkund."
"서티가 뭡니까?" 필리어스 포그가 크로마티 경에게 물었다.
인신 공양의 일종이에요. 자발적 희생이죠. 방금 본 여자는 내일 새벽에 화형을 당할 겁니다.
크로마티 경의 말에 흥분한 파스파르투가 외쳤다. 나쁜 놈들! 포그는 침착하게 다시 질문했다. 그럼 저 시체는요?
여자의 남편인 군주의 시체예요. 분데칸드는 도후국을 다스리던 족장이었죠.
아니, 그런 야만적인 풍습이 아직도 인도에 남아있다니. 그런데도 영국인은 아직 그걸 없애지 않았습니까? 포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거기엔 아무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인도 대부분 지역에선 없어졌지만 이 근방의 미개한 지역, 특히 분데칸드는 대영 제국의 힘이 미치질 못해서요.
산채로 불태워지다니요. 여자가 너무 가엽잖아요. 파스파르투의 말에 크로마티 경이 말했다.
그렇긴 한데 남편을 따라 죽지 않으면 친척들한테 얼마나 몹쓸 짓을 당하는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혀 따돌림을 당하다가 비루 먹은 개처럼 죽는다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그렇게 살 바에 차라리 남편을 따라 죽겠다는 생각에 자청의 불길에 뛰어들어요.
그때까지 크로마티 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안내인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나리, 저 여자는 자청한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지?
분데칸드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얘기예요.
파르시 안내인은 이 가엾은 여인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파르시 출신의 이름난 미인으로 부유한 뭄바이 상인의 딸이었다. 뭄바이에서 영국식 교육을 받아 유럽인이나 다름없기도 했다. 여자의 이름은 아우다였고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본의 아니게 문델칸드의 토후와 결혼했지만 토후가 석 달 만에 죽게 되자 따라 죽을 운명에 처했다. 아우다는 도망을 쳤지만 친척에게 붙잡혔고 이제 화형에 처해질 터였다. 가엾은 아우다를 구하자고 제일 먼저 결심한 건 파스파르투, 천만의 필리어스 파그였다. 다들 의외였지만 다들 찬성했다. 퍼그 씨와 일행은 이에 아우다의 화형이 처해지는 빌라지 사원으로 몰래 접근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새벽 12시 반, 퍼그 일행은 호위병들의 눈을 피해 사원 뒷벽에 도착했다. 그들의 첫 번째 계획은 벽에 구멍을 뚫는 것이었다.
They set noiselessly to work, and the Parsi on one side and Passepartout on the other began to loosen the bricks so as to make an aperture 2 feet wide. They were getting on rapidly, when suddenly a cry was heard in the interior of the temple, followed almost instantly by other cries replying from the outside. Passepartout and the guide stopped. Had they been heard? Was the alarm being given? Common prudence urged them to retire, and they did so, followed by Phileas Fogg and Sir Francis. They again hid themselves in the wood and waited till the disturbance, whatever it might be, ceased, holding themselves ready to resume their attempt without delay. But awkwardly enough, the guards now appeared at the rear of the temple, and there installed themselves in readiness to prevent a surprise. It would be difficult to describe the disappointment of the party, thus interrupted in their work. They could not now reach the victim. How then could they save her? Sir Francis shook his fists. Passepartout was beside himself, and the guide gnashed his teeth with rage. The tranquil fog waited, without betraying any emotion.
"We have nothing to do but to go away,"
whispered Sir Francis.
"Nothing but to go away," echoed the guide.
"Stop,"
said Fogg.
"I am only due at Allahabad tomorrow before noon."
"But what can you hope to do?" asked Sir Francis. "In a few hours it will be daylight, and..."
"The chance which now seems lost may present itself at the last moment."
Sir Francis would have liked to read Phileas Fogg's eyes. What was this cool Englishman thinking of? Was he planning to make a rush for the young woman at the very moment of the sacrifice and boldly snatch her from her executioners?
Fogg의 일행은 되도록 조용히 작업했다. 한창 벽을 뚫고 있을 때였다. 사원 안에서 벼랑간 외침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사원 밖에서도 응답하는 외침 소리가 들렸다. 다들 깜짝 놀라 달아나 숨었다. 숲속에 몸을 숨기고 위험이 지나가면 다시 작업을 할 참이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호위병들이 나타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됐으니 애써 벽을 뚫던 것도 헛수고가 되었다. 다들 절망에 휩싸였다. 특히나 파스파르투는 이성을 잃을 지경이었다. 그가 혹여 튀어나가기라도 할까봐 안내인은 그를 꼭 붙잡고 있어야 했다. 크로마틱 형이 속삭였다.
그냥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내인도 동의했다. 그러나 포그는 단호했다. 기다립시다. 알라하바드 정오까지만 가면 돼요.
하지만 뭘 기대할 수 있죠. 두어 시간만 있으면 동이 틀 텐데.
지금은 행운이 우리에게서 등을 돌렸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크로마틱 형은 새삼 필리어스 파그를 쳐다보았다.
이 냉정한 영국인이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처형이 시작되는 순간에 뛰쳐나가 여자를 낚아채기라도 할 생각인가? 아니, 그런 건 미친 것들이나 하는 짓이지. 이 사람은 멀쩡하다고. 아, 모르겠어, 도저히 모르겠어. 그저 이 무서운 드라마가 절정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이쪽은 이쯤해서 정리하고 나뭇가지 위에 앉아있는 우리의 파스파르투의 동향을 살펴보자.
He had commenced by saying to himself,
"What folie!"
And then he repeated,
"Why not, after all? It's a chance, perhaps the only one, and with such sorts."
Thinking thus, he slipped, with the suppleness of a serpent, to the lowest branches, the ends of which bent almost to the ground. The hours passed, and the lighter shades now announced the approach of day, though it was not yet light. This was the moment. The slumbering multitude became animated. The tambourines sounded. Songs and cries arose. The hour of the sacrifice had come. The doors of the pagoda swung open, and a bright light escaped from its interior, in the midst of which Mr. Fogg and Sir Francis espied the victim. She seemed, having shaken off the stupor of intoxication, to be striving to escape from her executioner. Sir Francis' heart throbbed, and convulsively seizing Mr. Fogg's hand, found in it an open knife. Just at this moment, the crowd began to move. The young woman had again fallen into a stupor caused by the fumes of hemp, and passed among the fakirs, who escorted her with their wild, religious cries. Phileas Fogg and his companions, mingling in the rear ranks of the crowd, followed, and in 2 minutes they reached the banks of the stream and stopped 50 paces from the pyre, upon which still lay the Rajah's corpse. In the semi-obscurity, they saw the victim, quite senseless, stretched out beside her husband's body. Then a torch was brought, and the wood, heavily soaked with oil, instantly took fire. At this moment, Sir Francis and the guide seized Phileas Fogg, who, in an instant of mad generosity, was about to rush upon the pyre. But he had quickly pushed them aside when the whole scene suddenly changed. A cry of terror arose. The whole multitude prostrated themselves, terror-stricken, on the ground.
"처음에 파스파르트는 실성한 것처럼 혼자 중얼거렸다. 나야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지? 아니, 그건 미친 짓이야? 아니, 안 될 건 또 뭐가 있어? 가능성은 있어. 그게 유일한 가능성이야. 저런 짐승 같은 놈들에겐." 마침내 파스파르트는 뭔가 결심한 듯 나뭇가지를 따라 뱀처럼 유연하게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윽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떼지어 되살아났다. 북소리가 울려 퍼졌다. 노래소리, 외침소리가 다시 터져나왔다. 불운한 여인이 죽을 때가 된 것이었다. 사원문이 열리고 밝은 빛이 쏟아져 나왔다. 퍼그 씨와 크로마티 경은 희생자를 볼 수 있었다. 승려 두 명이 그녀를 끌고 나왔다. 여자는 마취 상태에서 벗어나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크로마티 경은 공포에 질린 나머지 저도 모르게 포그 씨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제야 포그의 손에 칼이 쥐어져 있는 것을 알았다. 군중이 환성을 지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인은 다시 대마 연기를 쐬고 혼수 상태가 되었다. 포그 일행은 광란에 찬 행렬에 몰래 끼어들어 그녀를 따라갔다. 잠시 후 그들은 토후의 시체가 누워있는 화장용 장작더미 근처까지 갔다. 토후의 시체 옆엔 희생자가 꼼짝 않고 누워있었다. 이어서 횃불 하나가 다가와 장작더미에 가닿았다. 장작더미는 순식간에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었다. 그 순간 필리어스 버그는 용감히 달려갔다. 그러나 크로마티 경과 안내인이 그를 붙잡았다. 포그는 그들을 뿌리쳤다. 그때였다. 사람들이 공포의 비명소리를 지르더니 모두들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이었다.
The old Raja was not dead. Then, since he rose of a sudden, like a specter, took up his wife in his arms, and descended from the pyre in the midst of the clouds of smoke, which only heightened his ghostly appearance. Fakirs and soldiers and priests, seized with instant terror, lay there with their faces on the ground, not daring to lift their eyes and behold such a prodigy. The inanimate victim was borne along by the vigorous arms which supported her, and which she did not seem in the least to burden. Mr. Fogg and Sir Francis stood erect. The Parsi bowed his head, and Passepartout was, no doubt, scarcely less stupefied. The resuscitated Raja approached Sir Francis and Mr. Fogg, and in an abrupt tone said, "Let us be off." It was Passepartout himself who had slipped upon the pyre in the midst of the smoke, and profiting by the still overhanging darkness, had delivered the young woman from death. It was Passepartout who, playing his part with a happy audacity, had passed through the crowd amid the general terror. A moment after, all four of the party had disappeared in the woods, and the elephant was bearing them away at a rapid pace. But the cries and noise and a ball, which whizzed through Phileas Fogg's hat, apprised them that the trick had been discovered.
"이럴 수가. 죽은 줄 알았던 늙은 도후가 서 있었다. 도후는 유령처럼 일어서더니 젊은 여인을 안아들었다. 그리고 소용돌이치는 연기를 뚫고 장작 더미에서 내려왔다. 모두들 기절초풍해서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어느 누구가 하나 감히 고개를 들어 바라보지 못했다. 유령의 힘센 팔에 안긴 희생자는 축 늘어져 있었다. 포그시와 크로마티 경은 계속 서 있었지만 파르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리고 파스파르트는 어딜 갔지? 그때 토후 유령이 포그시와 크로마티 경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익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헤헤, 도망칩시다. 얼른. 그렇다. 토후 유령이 바로 파스파르트였다. 파스파르트가 자욱한 연기를 뚫고 장작 더미로 숨어 들어갔던 것이다. 파스파르트가 어둠을 틈타 죽음의 아가리에서 여인을 구해낸 것이다. 파스파르트가 대담하기 이를 데 없는 연기를 해낸 것이다. 장하다, 파스파르트. 훌륭하다, 파스파르트."
'Today's bookmark.
'오늘도 인도 여행이 계속되었고, 브라만 승려들이 주관하는 힌두교의 의식을 구경할 수 있었는데요. 알아두면 좋을 인도 신화의 몇 가지 요소도 등장했습니다. 크로마티 경이 잠깐 설명하긴 했지만, 서티는 과거 힌두교에서 남편이 죽으면 아내도 따라 죽어야 한다는 믿음에 따라 아내를 산채로 화장했던 무서운 풍습을 의미하는데요. 힌두 신화에서 서티는 시바 신의 첫 번째 아내로,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제단으로 걸어가 불 속으로 몸을 던졌다는 그런 신화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서티가 행해지는 의식에서 언급되는 두 신이 또 있죠. 먼저 사랑과 죽음의 여신이라는 칼리는 원래 벵골 지방에서 숭배했던 토착 여신으로 잔혹하고 피를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동물이나 때로 인간이 제물로 바쳐졌던 건 그런 이유에서였죠. 그리고 힌두교 비슈누파에서 가장 중요한 신으로 여겨지는 크리슈나가 있죠. 아까 감상 내용에서 사람들이 크리슈나 신상에 실린 수레바퀴에 몸을 던져 다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죽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힌두교의 믿음 때문이라는군요.
투데이즈 북마크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북마크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마련한 이번 주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열림원에서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멜론에서 엔타일러의 소설 깡통나무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청호 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즈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대학로 문화공간 필링 1관 무대에 오르는 연극 유럽 블로그 2월 5일 화요일 8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오늘도 인도의 음악과 함께 했습니다. 중간에 들으신 음악은 순서대로 쉴라 찬드라의 Ever So Lonely, 모힛 차우한의 훈찰라였습니다. 브루노 마스의 Locked Out of Heaven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토요일 밤인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